예,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한번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9절은 제가 읽고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의 날로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각 사람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푯대가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섰사온데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사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가르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주중에 제가 우연히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어디를 보다가 CD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름 아니라 몇해 전에 제가 설교를 했던 CD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제 설교를 안 듣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듣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호기심도 있고 또 그래서 용기를 내서 차에다 꼽아두고 그 설교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듣는 내내 아주 그냥 손발이 오그라들고 입술을 깨물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었는데 근데 뭐 설교가 평범한 것 같더라고요. 뭐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뭐 표현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참.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런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론을 내리기는 결국 이 설교라는 것은 설교자의 문제도 아니고 표현력이나 전달력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또 은혜를 주시는 어떤 그런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부족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우리 오전에 있었던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서 죽을 썼습니다. 설교자가 죽을 쓰는 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고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죽을 써서 드리는 어떤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생각해 보는데 계속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좀처럼 이 진도가 나가지가 않습니다. 몇 주째 계속 같은 말씀만 보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언제 보겠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이 말씀 안에서 뽑을 수 있는 단물은 우리가 다 뽑아서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성경의 이 4장의 10절, 11절 말씀만 가지고 몇 권의 책을 설교로 이렇게 구성한 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뭐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사장을 시작할 때에도 어느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 사장, 얼마나 오래 설교할 거예요? 뭔가를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뭐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우리가 빨리 나가봐야 좋을 것도 없고, 우리가 차근차근 말씀 가운데 주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다 뽑아서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안에는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암흑 가운데, 어둠 가운데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요한 사도가 끊임없이 이 부분을 선포하고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며,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며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하여서 분명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요한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분명히 중요한 내용이고 절대적인 사실입니다만,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여나 이러한 말씀들 가운데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내가 전적으로 나의 고백으로, 나의 신앙으로, 나의 믿음으로 삼기에는 좀 주저주저하시고 갈등을 가지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우리가 그냥 읽으면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그저 한 단어이지만, 그 단어 안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문제에 대하여서도 아주 적절히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통찰력 있는 설교 말씀을 제가 읽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여서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시죠. 열심을 품고 또 집념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죠. 이 물을 달라라고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죄와 그의 심각성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물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예수님의 요구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을 하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돋보기를 들이대듯이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9절에 한번 보시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자, 여기에 어찌하여라는 의문사가 있는데, 이 의문사를 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당신은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 왜? 이유를 묻는 의문사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어찌하여는 왜라는 그런 물음보다도 어떻게라는 물음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봐도 어떻게로 나와 있고, 여러분 NIV 성경을 보더라도 How can you ask me for a drink? 그래서 how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어떤 일어난 과정과 방법에 대한 질문이고 설명과 납득을 요구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왜 이러한 물음으로 묻는지에 대하여서 그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뭐몇 차례 짧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한 혈통이고 한 민족이죠. 솔로몬 왕 때까지는 한 민족이었다가 솔로몬 다음에 남북으로 갈리워집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하여서 점령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이 앗수르에서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의 민족성과 종교성과 사상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혼혈화시키는 작업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많은 민족이 혼혈이 되죠.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이라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은 당시에 상당한 강대국이어서 북이스라엘도 삼켜버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70년이 있다가 이스라엘이 해방을 맞이합니다. 해방이 되고 나니까 그동안 고유의 혈통을 유지했던 이 남유다의 유대인들은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수도로 가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민족과 많은 혈통,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괄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고유의 혈통이 아니다, 민족이 아니다, 그래서 배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령 우리 한국도 일제시대 때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해방을 맞고 나서 친일파들과 매국노들을 아주 치를 떨면서 비난을 하고 아주 사회에서 매장을 시키려고 이렇게 했던 그런 마음과 같이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하여서는 율법에 적용을 하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만나는 것은 이방인과 만나는 것 같아서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마치 개나 돼지와 접촉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부정을 부정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을 멀리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와서 물을 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일에 대하여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의미, 이 물음의 의미 가운데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데 이 일을 통하여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철저한 율법의 정죄와 그리고 해결책이 없는 그 심판의 저주를 당신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 무시무시하고 심각한 정죄를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당신은 해결할 방법이 있는 겁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떻게라는 질문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 일들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 어떻게라는 질문은 사마리아 여인만 가지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가 가지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현대인들도 그렇고 이 인간 역사상 모든 인간들이 이 어떻게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과 납득과 이해와 증명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철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학이 무엇입니까? 철학은 어떻게 시작한 겁니까? 철학은 절대자에 대한 추구에서 시작된 것이 이 철학입니다. 이 세상의 근원이 어디냐, 이 세상의 원인자는 누구냐 하는 것을 추적하기 위하여서 시도를 한 것이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자에 대해서, 절대 진리에 대하여서 어떻게 라는 그 물음을 놓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뭔가를 증명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으로 접근한 것이 바로 철학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저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칸트에 이르러서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을 내놓죠. 그럼으로써 인간은 절대자를 결코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은 이성의 영역을 벗어난 것에 대하여서는 감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칸트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 넘을 수 없는 영역에 대하여서는 무지하고 자신의 한계성을 인정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인간들은 신앙의 영역과 신앙의 내용들에 대하여서는 끊임없이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명과 이해와 증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그 일에 대하여서는 아주 자존심을 가지고 꺾지 아니하고 증명을 요구하고 그 증명에 대하여서 답이 오지 않을 때에는 그 신앙은 가짜다, 그 신앙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인간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현상들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간들은 이 철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고 거기다 답을 찾기 위해서 관념론을 내세우기도 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경험론을 내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변증법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내가 존재하는 것만큼은 확실하지 않냐, 그래서 거기서 출발한 실존주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한계의 한계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어떻게라는 그 질문을 끈질기게 잡고 추구하고 있고 인간의 한계성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끝끝내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고 또 여러 상대주의와 다원주의가 나타나는 현상에 이르렀습니다. 이것도 물론 어떻게라는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만 교묘하게 그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피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답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 이 절대 진리라는 것은 지금까지 철학 역사상 추구해왔지만 절대 진리라는 것은 사실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 상대적이다.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저기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서로의 서로 그 진리를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것이죠. 어떻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것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 답을 회피해버리는 것이죠. 결국 모른다라는 이야기인데 모른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오늘날 과학이라는 것이 왜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주목을 얻는 겁니까? 이 과학만큼은 인간이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객관적인 증명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면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그 과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서만 그것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상적이고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것 안에서만 과학이 적용이 되지 그 과학의 범위를 벗어난 일에 대하여서는 과학도 어떤 증명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다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매주마다 그게 궁금합니다. 예. 이렇게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은 아니 목사님이 우리를 무시하시나 그 정도도 못 알아들을까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하고 있나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또 모르죠.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졸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꿈으로 세계 여행을 꿈꾸시고 지금 있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종종 이런 확인이 조금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는 이 물음은 우리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물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고 그 앞에서 보이는 곳에서 물 좀 달라고 요청하시고 있는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아니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꼭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분명한 사실 앞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심사는 뭐예요?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증명이 되면 예수님이 온 것으로 치고, 그것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온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심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묻는 물음에 대하여서 만족할 만한 답이 없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알고 있는 바요, 믿고 있는 바입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신앙이라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답답한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요, 분명히 그 부인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물음은 사마리아 여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생각했던 니고데모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물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3절 4절만 한번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3장으로 가셔서 3절 4절,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예수님과 대면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에 대하여서 이 니고데모의 물음이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늙어서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목적하셔서 그 집념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고 그에게 말을 건네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고 되어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이 일을 청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듯이 이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보고 확인된 그 사실을 전함으로써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또 역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9절 10절, 3장 9절 10절 한번 보시죠. 9절 10절 11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본 것과 아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거죠. 니고데모의 대답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How can this be?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어떻게라는 인간의 모든 인간의 어떤 총체적인 이 질문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려는 인간의 자존심에 근거하여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안에는 인간 본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굵은 문제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자존심이 있는 그런 물음입니다. 인간이 내가 어떻게를 묻고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찾고 발견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면 찾아갔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붙들어서 어느 자리로 옮긴 일에 대하여서는 꺾지 못하는 인간의 자존심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을 만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구걸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항복하지 않을 만한 이유들을 항상 만들어 놓고 있죠. 하나님이 왜 사탄 마귀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애초에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을 만드실 수는 없었을까?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속에 이렇게 사회의 악이 팽배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 왜 오늘날 많은 재해와 피해 사건이 일어나서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는 것일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악랄할까?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싫고 구걸하기 싫기 때문에 구걸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근거들을 쌓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게라는 물음으로 추적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가 도저히 설명이 될 수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안에 놀라운 근거와 또 통일성과 일관성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논리들, 너무나도 치밀함,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발견하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시작에 있어서는, 그 출발에 있어서는 우리의 설명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납득과 어떤 객관적인 증거로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떻게라는 이 질문이 우리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하여서 신앙은 우리가 납득할 만한, 우리의 만족할 만한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기독교의 복음에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이 복음은 능력이다, 은혜이다, 믿음이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우리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그 질문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서 언제나 어떻게라는 질문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지만 만족할 만한 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대답을 주시느냐라는 겁니다. 4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명을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구하였더라면 내가 주었을 텐데, 얼핏 보면 이런 말로 들립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답하시는 이 말씀은 그 앞서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했던 말씀과는 조금 대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구하였을 때는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이야기는 니고데모로서는 상당히 절망적인 대답입니다. 어찌하든지 그 니고데모 자신 안에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나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는 네가 구하였더라면, 네가 구해라, 그러면 주겠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3장과 4장을 연결해 보면 서로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3장에는 거듭남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했었지 않습니까? 처럼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이 4장에 오면 구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서 뭔가 내가 의지를 가지고 구하면 구원도 주시는 것처럼 이해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니고데모처럼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 교만한 마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세상에서 정말 뭐 부러움 없이 잘 살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더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정말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고 쪼들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절망 속에 있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의 문제는 오히려 갖지 못한 사람들이 더 크게 가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에도 내 가지고 있는 자존심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난 지금 교회에 못 가고 내가 좀 더 나중에 떳떳하게 삶을 산 다음에 나가겠다. 내가 조금 더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면 그 다음에 교회에 나가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일단 술, 담배 문제부터 다 끊고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교회에 가면 나의 가난함과 나의 없음 때문에 사람들이 괄세를 하고 나를 대우하지 않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가졌을 때에도 있지만 없을 때에도 인간은 그 일말의 자존심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많이 있으나 없으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말의 그 자존심을 꺾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나는 무지하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 일을 시인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구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성격이, 그 은혜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더욱 분명히 보여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삶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자기의 의로 충만하고 자신만만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네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못 박으시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니고데모만큼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는 학식이 있었고 덕망이 있었고 주를 향하여서 열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경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가 가진 어떤 의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자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조건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조건이 아무런 그 힘이 되거나 근거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능력과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또 그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라도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이 말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구하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그 구하는 자는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내 안에 결핍이 있구나. 내가 도움이 필요한 자이구나. 나는 정말 희망이 없는 자이구나. 그것을 느끼는 자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 구해야 하는 대상에 대하여서 내가 항복하고 내가 구걸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구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안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이 지금 뒤죽박죽 되셨을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어떻게라는 그 물음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그 모든 물음은 다 어떻게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 쪽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구하라라는 겁니다. 그 구하라는 요구 속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라는 그 질문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하며 구하라는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라는 그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 같지요.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를 찾아갔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전혀 인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가 우물가로 나왔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그저 물을 깃기 위한 목적으로 나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라는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만남을 통하여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오셨고 그가 진정 그리스도이신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는 그 일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는 이 어떻게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것에 대한 답을 갖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 되심은 이제 분명한 사실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어떻게 대한 문제, 그 해결을 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만족스러울 만한 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구하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분명한 우리의 상태를 인지하고 인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만이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일밖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세로 나오셔야 하고 그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구걸하는 것입니다. 구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서 아직도 자존심을 가지십니까? 아직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 중에 마침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올 그 소망과 그 마음을 가져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